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마중 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별이 자매님이 함께 하시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 시작했는데 오늘은 12장 이어집니다. 계속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위선과 탐심에 관해서 살펴보았다면 지난주에 어리석은 부자가 더 많이 쌓아야 안전할 것처럼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별이 자매님이 누가복음 12장 22절을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다 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염려는 단순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기저기 산만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니까 염려가 왜 그렇게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염려하면 할수록 마음이 계속 갈라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다가 계속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라라고, 그 무게중심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아주 흥미롭게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시기보다 왜 염려가 생기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더 작은 걸 붙들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기보다 생명보다 생존의 방식에 더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보다 그 포장지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뜻이죠. 어떻게 살까를 집중하다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는 스스로 먹을 것을 심은 적도 없습니다. 거둔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까마귀가 유대 문화에서 결코 긍정적인 새가 아니에요. 부정한 새로 여겨지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백합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도 똑같이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범위를 계속 확장합니다. 인간이 가장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하는 것이 참 재밌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수명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염려가 너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현실적이라 오히려 아팠어요.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건 거의 없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는 염려하면서 계속 생각하죠. 그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염려하다, 걱정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 되새김질하고 다시 생각하고 질문해보고 쪼개어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과 동일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될 때 다음 학기 학점을 염려하고 내년에 내가 뭘 먹고 살지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지를 염려하고 고민하라고 주님께서는 방향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백합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를 나눠주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은 당시의 모든 제국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수집하고 있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금은 보화와 선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올 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놀랍게 열방에 자랑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병을 모으고 수많은 왕비들을, 여인들을 아내로 차지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영광이 이 백합화 한 송이만큼의 아름다움도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고귀하다, 더 소중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하고 바라보는,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신음소리 하나, 그 눈동자 하나, 그 눈물 하나, 그 찬송 노래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이 땅의 다른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고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찬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나라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 채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이 기계적인 계산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 땅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하신 걸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시선을 받아 담지 못하고, 믿음은 담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릇에 담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 그릇 이라고 표현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양이, 그 그릇에 담는 양이 너무나 작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선을 담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끝도 없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계속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릇을 세상의 염려, 세상의 가치, 세상이 부르는 우리의 가치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가치가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세상이 너희를 몇 점짜리라고 부르는, 세상이 너희를 얼마짜리라고 부르는 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받아 담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욕망 구조 자체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군요.
네,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의 방향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선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들 중에 하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단순히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세계 자체를 바꾸라는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머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단순히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무게중심, 삶의 중심의 질서를 하나님께 접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염려라는 단어를 여기서 다르게 쓴다면 묵상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저렇게 빨리 달려가는데요. 나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 염려가 되죠. 나도 저렇게 빨리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우리 마음에 솟아나죠.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작고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주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왕권을, 그분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약하고 힘없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리를 내어주실 것이다. 그분의 통치권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그들을 앉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는 것, 약속을 기억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문명,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 문명에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도시, 아버지의 문명에 안전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렇게 적은 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안전한 도시를 떠나 안전한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네, 그러면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경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게 주신 약속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냥 가난한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가 중심이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고도 하셨어요.
네. 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고 없어질 곳에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에 영원한 것이기에 그곳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인간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나는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얼마나 잘 지느냐 내가 얼마나 고난을 잘 통과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시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유월절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늘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군요.
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 주인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열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왕이 무엇을 명하시든 나는 움직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남았어요.
네, 주님께서는 파수꾼처럼 문지기처럼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계십니다. 공포 속에서 긴장하면서 떠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이 오실 것을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인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고 야단치시고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달려오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종이 주인이 오시면 섬겨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인이 종을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왕만이 종이 될 수 있다는 이 역설의 복음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등장하죠.
이건 지금의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힌 세계 같아요.
네.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완찬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미리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하나하나 앉히시고 그 앞에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고 종이 왕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반대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분은 종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참된 아버지는 아들들을 돌보시고 참된 스승은 제자들을 섬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도 종이 왕을 섬기고 제자가 스승을 섬기고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는 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기는 서로 종되는, 서로 제자되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이 상호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눈물 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렇게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전적으로 섬기는 관계를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페리코레시스는 동그랗게 추는 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동그랗게 춤을 추는 것처럼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방식이에요. 이 땅의 세상은 위에 있는 왕이 종을 다스리고 종은 왕을 섬기는 구조라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상호 섬김, 상호 순환, 서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상호적인 순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상호 순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고 우리도 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영광을 함께 누리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이제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제자도는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맡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맡은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는 그냥 우리의 일방적인 특권이 아니라 받은 것을 또 이웃에게 섬기는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흘러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으로 서로 마음이 찢어져서 내가 어떻게 더 안전하게 살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 이 삶으로 충성되게 나아가는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별이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우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주님을 왕으로 또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자꾸 미래를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붙들며 불안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정작 저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까마귀와 꽃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염려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없어질 것들만 붙들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 맡겨주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염려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빈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담는, 그리고 그 사랑을 담아 그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충성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 식구들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주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장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한 주 동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 말과 태도가 상대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저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은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이번 주에 교회 분들과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던 장면을 함께 살펴봤었죠. 자,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자,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했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왜 지금 했던 이 베드로의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했었나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본래 은과 금을 쫓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아 이제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있었고요.
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고 했던 말씀이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제자들의 변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던 말씀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변화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일으킨 또 다른 변화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회개와 세례의 의미에 관한 말씀을 듣고 저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착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살 때가 많았고 그래서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정작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많았는데 그리스도인은 노력이 아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변화된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진앙자매 말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새삼 놀랍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답없어 보였던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변화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간 행적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제자들이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는지 또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지상명령인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이 가는 곳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회복의 사건인 건가요?
네, 맞아요. 율법의 벽에 막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벽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회복의 역사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건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말씀을 보니 사도들이 못 걷는 사람을 고친 후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모습을 싫어했다라고 하고 있죠.
정말 그렇네요.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싫어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싫어하면서 어떻게든 이들을 방해하려고 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들은 율법의 주도권과 성전의 주도권이 자기들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의 주도권과 성전의 주도권이 자기들에게 있기를 원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집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기반으로 자기들의 정치 세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오랜 세월 율법과 성전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수많은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닌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을 하자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금과 은만 추구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삶의 목적이 오로지 금과 은을 얻는 것에만 있었던 이들에게 사도들의 존재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말씀을 보니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틀이면 생각보다 오래 가두진 않았네요.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우습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신경 쓸지언정 제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습게 봤던 거예요. 뭐 이번에도 한 이틀 가둬두면 지레 겁먹고 자기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당시에는 사람 수를 셀 때 보통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셌었는데 여기에서도 남자의 수가 약 5천명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자를 포함하면 얼마나 됐을까요?
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수인데 당시 만여 명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곳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거군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안에 가득하게 되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그들을 겁박하고 겁주어서 이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었고 무엇보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겁먹고 도망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러서 겁을 주면 지레 겁먹고 하던 일을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제자들을 정말 우습게 봤던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제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였고 또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겠어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제자들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했던 이 이야기 제자들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하신 건가요?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 출세할 생각만 하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서도 누가 높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수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종교 지도자들조차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자, 아까 읽었던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신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6절을 보니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던 걸까요?
확실하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제자들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소위 말해서 찍어 누르려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여태껏 그런 방법들이 잘 먹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들을 겁박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응대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나요?
병자를 고친 착한 일 때문에 우리를 질문하는 거라면 너희가 죽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2절에는 감히 자기들 눈도 못 마주쳤을 이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무척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죠. 지금 유대 사회에서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제자들을 불러서 신문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주눅들기는커녕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그 모습 자체로도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혹시 이 말이 왜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했는지 혹시 알겠나요?
글쎄요, 왜 그런 건가요?
자,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어부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의 전문가들 앞에서 구약의 말씀을 전하니까 더 당황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이때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었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때 버린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던 돌을 하나님께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을 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빙 둘러서 벽을 쌓아갔습니다. 자,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둘러서 쌓았다라고 하면 벽의 마지막 또한 어디서 끝난다는 걸까요?
다시 모퉁이 돌에서 끝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모퉁이의 돌이 모퉁이 돌이 집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마무리를 지어지는데 중요한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앞에서 고기잡이 어부가 말씀을 들이민 것도 자존심 상한 일인데 또 베드로의 말에 반박하지도 못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당황하며 아무 말도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쐐기를 막으며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보란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서야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나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알기로는 제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다음 구절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제자들 옆에 누가 있었다고 하고 있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복음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사람. 즉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증인들이 제자들 곁에 있으니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4장 15절 말씀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공회에서 내쫓은 후에 그들끼리 긴급 대책회의를 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큰 위기 중의 위기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들의 밥그릇을 탐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 지켜왔는데 저렇게 못 배운 일자무식의 범인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당하게 되니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회의하고 머리를 맞대도 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걷게 되었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아무리 많은 말로 또 자기들의 지식으로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일, 이 앞에서는, 이 사건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자,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회의를 해도 딱히 제자들의 횡보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이들은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더 높은 강도로 협박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또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읽었을 때 이들의 이러한 협박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벼운 경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이 주최하고 있는 공회는 유대인들 안에서 공식적인 공권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하면 뭐 공안이나 검찰이 우리를 체포해 가두어 놓고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미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던 사도들은 거침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 권력자들의 협박과 경고 속에서도 사도들의 태도는 분명하게, 사도들은 태도를 분명하게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제자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할 건,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담대해 보이는 제자들이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도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완전 다른 사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죠. 세상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이들이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누구라도 혹 지금까지 어떤 못난 모습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능력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멘.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으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心。